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셈, 함, 야벳의 후손을 소개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다시 셈의 후손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10장 보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쭉 소개했어요. 어제는 그 중에서 바벨에서 언어가 나뉘어온 사건을 소개했는데 다시 그 중에서 셈의 족보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아브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셈의 후손이었어요. 셈, 함, 야벳 중에 어떻게 보면 셈이 좀 대표적인 아들이고 또 이 셈은 노아의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요. 셈에게는 최소한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5명밖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성경에 기록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아르박삿 한 명만 소개해요. 그래서 11장 10절에 셈은 100세고 통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마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르박삿 한 명만 소개합니다. 근데 모든 세대가 다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쭉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여러 아들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씩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명씩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큰 아들이냐? 아닙니다. 아르박삿만 하더라도 이 10장 22절을 보면 아르박삿이 셈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박삿이 셈의 대표적인 아들로 등장합니다.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째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를테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 아니고 야곱인 것처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고 르벤이 첫째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르벤이 아니고 요셉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믿음의 계보는 또 유다를 통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여러 후손들 중에 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혹은 특별히 어떤 그 믿음을 더 많이 배웠던 그런 아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읽을 때 좀 이렇게 선한 어떤 욕심, 우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은혜의 계보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고 할 때는 이게 무슨 자기 명예와 관련된 그릇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만 어떤 뭐 남들보다 더 탁월한 명예를 이렇게 탐을 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남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좀 어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으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고 이게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테면 수혼 같은 희년법 안에 누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뭐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 읽으면서 이 족보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뭘 낳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죽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독특한 게 뭐냐면요. 5장 같은 경우에는 족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8,900년 살았어요. 에녹만 365년 살았는데요. 에녹만 제일 적게 산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는데요. 오늘 읽는 이 본문 보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그래도 한 600년은 살았는데요. 그리고 아르박삿 같은 경우는요. 43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데라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나홀은 다 합해도 148살만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쩌면 노아 홍수 이후에 좀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본문이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생명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많았는데 어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좀 은혜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언급 없이 낳은 이야기, 생명의 능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증폭이 되고 확산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 낳고 있는 것은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출산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 아이 낳으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이 낳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요. 미어 여신이에요. 미어 여신. 그러니까 이 미어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는요 아주 방탕했다 그래요. 아주 음란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요 자식 낳는 거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 낳는 거 싫어하고 자기 몸 가꾸기만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믿음의 대로 잘 이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요 30절이에요. 30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다 나아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 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다 이어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누리는,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은혜도 이 사례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족보의 의도는 어떻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례가 불임인 거죠.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한계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다 누리는 복을 못 누리고 남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게 난 도대체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특별히 사례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는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우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점이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사리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약점 때문에 더 크게 일하시고 이 생명을 지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명적인 한계와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도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늘 스스로 위축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실 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단장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인생에 어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삶과 사역의 큰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 때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뭐 세 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뭐 그게 딱 횟수로 세 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러니 그 한계 그 약점이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귀한 어떤 그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점이 있고 한계 있고 어떤 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례는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 인생의 한계가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인생의 발판이 된 거고 디딤돌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힘껏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